우리가 어느새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근데 사도행전은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를 지나게 됐고 사마리아를 지났고요. 8장, 9장에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데, 사실은 사도행전 내용 안에서만 본다면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로마까지 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땅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굳이 의미를 부여한다면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교회사가인 루스 터커는 사실 28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듯이 28장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이야기는, 복음의 이야기는 이어지고 있고,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한 말씀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루스 터커는 그녀의 그 사도행전 이후에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쭉 썼는데, 그 원래 제목이 뭔가 하면 From Jerusalem to Irian Jaya,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이리안 자야까지. 이리안 자야는 오늘날의 땅끝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리안 자야가 인도네시아의 가장 동부에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옷을 좀잘안 입고 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 우리말로는 예루살렘에서 이리안자야까지라는 말로 번역되지 않았고, 선교사 열전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여튼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이제 28장에 왔는데, 오늘 제목은 바울 로마에 가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수전을 겪었습니다. 폭풍을 만났고, 보름 정도 계속되는 이 폭풍 속에서 그들은 어느 섬에 도착하는지 모르게 어떻든 상륙을 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느 섬에 갔는지도 모르는 채 상륙을 했는데, 그곳은 식인종들이 드글드글 하는 곳이었다. 차라리 바다에서 죽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거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멜리데라고 하는 지금의 몰타, 나라더라고요. 섬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작은 섬이죠. 남북으로는 한 30km 정도, 또 동서로는 한십몇 킬로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섬입니다. 이 섬에 그들은 이제 도착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섬에서 세 달을 지내게 돼요. 겨울을 지납니다. 그러니까 지중해에서는 겨울에 여행을, 항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3월 초순까지는, 2월 말이나 3월 초순까지는 여기서 세 달을 지내게 됩니다. 근데 이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로마로 가는 이 마지막 여정에서 중요한 거는, 누가는 이제는 모든 군더더기들을 다 쓰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냥 로마로 직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멜리데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매우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아요. 그냥 이제 로마로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울 로마에 가다지만 거기 뒤에 또 붙어 있는 얘기가 있죠. 환대와 격려. 사실은 환대의 이야기예요.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에 가게 되는데, 환대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갑자기 불쑥 왜 튀어나오는가? 환대. 여러분, 환대를 받으시면 어떠십니까? 기분 좋아지죠? 바울은 이 환대의 결과를 15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가 이렇게 쓴 거예요. 바울을 보고.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이 환대를 받은 결과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환대의 이야기입니다.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격려하시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먼저 멜리데에서의 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인데, 여기서 겨울 석 달을 지낸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배에 탄 사람들은 바울이 말했던 대로 한 사람의 생명도 상하지 않고, 276명 배에 탔던 사람 전원이 상하지 않고 상륙을 했습니다. 배는 잃어버렸지만. 섬에 구조된 다음에, 일절에 보면,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멜리데를 알기는 했겠죠. 모두가 다 알지는 않았어도 그러니까 멜리데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구조된 후에 그들은 이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봤겠어요. 2절에 보면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라는 것은 지금 10월 말, 11월 초 정도 됐을 거예요. 이때가 59년도. 그러니까 추운 계절이 겨울이 시작된 거예요. 겨울이 시작된 거예요. 거기서 바다에 빠져가지고 헤엄을 치고 간신히 뭘 붙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생각,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덜덜덜 떠는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 원주민들이 이들을 특별히 동정을 해서 아주 대단한 친절을 베풉니다. 여기 그 원주민이라고 번역된 말을 헬라어로 어떻게 읽는가 하면 헬라어로 발음이 그렇습니다. 바르바로스예요. 이게 이제 복수니까 바르바로이라고 되겠는데 여기서 영어 바바리안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거는 야만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나. 근데 여기서 야만인도 역시 여기서 얘기하는 바르바로스를 썼어요. 근데 이 야만인이라고 하는 말로 지금은 번역이 되지만 그리고 그때도 역시 헬라 사람들이 볼 때 헬라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민족들을 보면 좀 미개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사실적인 표현은 뭔가 하면 헬라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바르바로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언어를 할 줄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생각도 없고 좀 야만적이고 미개하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실제로 오늘 이 원주민이라고 번역한 건 굉장히 번역을 잘한 거예요. 야만인이라고 번역을 했으면 조금 이상했을 것 같아요. 이 본문이. 그러니까 원주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환대를 베푸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단순히 야만인이라고만 할 수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2절에 보면 얼마나 이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여기에는 다 이제 뭐 형편없겠죠. 물에 빠진 생쥐 같은 사람들이에요. 죄수들도 있고 군인들도 있어요. 백부장도 있고 바울도 죄수죠. 그리고 일반 승객들도 더러 있었을 겁니다. 가리지 않고 이들에게 이들을 영접하고 특별한 동정을 표현합니다. 이 동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필안드로피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필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는 사랑한다는 말이거든요. 필로소피라고 할 때에도 지식을 사랑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안드로피아는 뭔가 안드로포스는 사람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박애. 또는 환대, 또는 친절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도 고대 스토아 철학에서도 의로운 사람이 가지는 고상한 덕목을 바로 이 필안드로포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멜리데 원주민들은 보여줌으로써 자신들이 야만적인 사람들이 아닌 것을 드러냅니다. 근데 누가는 되게 간략하게 써요. 두 가지 에피소드가 여기서 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독사에게 물리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을 피우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오그리고 이제 말리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성격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보면 이분은 가만히 계시는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자기가 이제 막 이렇게 주워다가 이제 막 넣는 거예요. 불에다가. 근데 바울이 불에다가 넣었는데 그 나뭇가지 사이에 이제 독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불에서 놀래가지고 이제 이게 튀어오르면서 바울의 손을 딱 물었어요. 그러니까 물고 이제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멜리데 사람들은 뭐 미개해서가 아니라 인과응보라고 하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다에서는 건짐을 받았지만 이거는 결국 살인한 자다. 이 사람은 결국은 죄가 이 사람을 찾아냈다. 결국은 물 속에서 살아남아가지고 뱀에게 물려 죽는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자기들은 합니다. 근데 여기, 4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하반절에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여러분 아까 우리말 성경으로 수아가 읽을 때 유심히 들으셨으면 공의라고 읽질 않았어요. 이게 이제 디케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복수의 신이에요. 그래서 제우스의 딸이면서 그러니까 딸인 게 중요하죠. 여자가 한을 품으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성차별적 언어가 아니고 제우스의 딸인데 이 딸은 복수의 신이에요. 걸리면 죽어요. 그래서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다. 디케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이 살인자라는 원주민들의 판단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죽을 거를 기다리고 있는데 바울은 성격이 그런지 믿음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이거는 털어버린 거예요. 뱀을. 저 같으면 점프를 한 10번 했을 건데 털어버린 거예요. 쥐가 나와도 점프를 하는데 이 뱀에게 물렸어요. 털어버리고 사람들은 이제 죽겠지. 그리고 독사인 거 알았으니까요. 근데 안 죽어요. 붙지도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자 이 사람들은 다시 다른 생각으로 갑니다. 필시 이 사람은 신이다. 라고 생각하죠. 루스트라에서의 일을 생각나세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세워줬을 때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은 제우스야. 이 사람은 헤르메스야. 신이라고 하면서 막 숭배를 하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비슷한 일이 여기서도 일어납니다. 동시에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지만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이렇게 이 에피소드는 끝납니다. 신이라고 그 사람들이 바울을 가르쳐 말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아, 나 신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로마로 가는 여정을 그냥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루스트라에서 일어난 일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로마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에서 가장 높은 관리였을 겁니다. 보블리오는. 근데 이 사람이 바울 일행을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7절에 보면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지주였습니다.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했다. 우리를 영접했다는 말은 바울과 누가와 글을 쓰는 사람 누가죠? 그리고 아리스타고와 아마 백부장과 몇몇 아마 그 배에서 좀 주목할 만한 사람들을 특별히 영접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좀 먹이고 좀 환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집에 있는 동안에 8절에 보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여러분이 다시 생각하세요. 이 누가는 역사가이면서도 동시에 의사였습니다. 고대에. 그러니까 의사로서 이런 질병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어떤 현대의 어떤 질병과 상응이 되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열병과 이질이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이게 뭐 하나만 걸려도 죽을 수 있는데 두 개가 지금 같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날이 찬 시기일 뿐만 아니라 노인이었겠죠. 거의 이제 이 죽음을 면할 수 없을 것 같다는 판단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러자 이게 아마 3개월의 초기에 일어났던 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계속 바울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3개월 동안. 그래서 이러므로 9절에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뭐 문전성시를 이룰 만큼 왔던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10절에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이게 3개월이 돼서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그러니까는 극진하게 대접했겠죠.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사람은 아니었을지라도 적어도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의 필요를 이제 아직도 멀진 않지만 로마까지 가는 이 여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그들이 공급을 해주었다. 어떻게? 후한 예로, 인색하지 않게, 넘치도록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 문맥의 강조점은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냥 로마로 가는 거예요. 군더더기 없이 그냥 로마로 가는 길을 지금 얘기를 합니다. 가장 간략하게. 이렇게 3개월이 지나서 주후 60년, 그러니까 아주 이르면 1월 하순일 거고, 1월 하순일 가능성 별로 없어요. 3월 초순은 돼야 이제 지중해에서 항해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2월 말쯤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이의 기간이에요. 이들이 이제 10월 달쯤에 좌초되었으면 아마 그 세 달 정도를 계산할 수 있겠죠. 11절에 보면 석 달 후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그로라. 3개월을 지내고 여기서 이제 정박하고 있던 또 다른 배가 있었습니다. 곡물을 실은 배죠. 알렉산드리아에서 곡물을 싣고 로마로 가는 배였습니다. 이제 이 배를 타고 그들이 출발하게 되는데 여기 디오스그로는 제우스의 두 쌍둥이 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뱃머리의 머리 장식으로 이제 두 그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왜요? 뱃사람들에게 그 이 디오스그로는 수호신 같은 개념이었으니까. 근데 하워드 마셜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가 이런 쓸모없는 정보를 왜 더했을까? 우리가 그 배의 머리 장식이 뭔지 알아서 뭐 하겠어요, 우리가? 근데 하워드 마셜은 이렇게 이런 쓸모없는 정보를 기록함으로써 이야기에 생생함을 더할 뿐만 아니라 진짜 수호신은 너희가 봤잖아. 그분은 하나님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멜리데에서 로마까지의 여정은 순풍에 도틀단 듯 진행이 됩니다. 그들은 멜리데에 상륙했던 성 바울만, 이 세인트 폴즈 베이, 이 멜리데 섬의 이 북쪽에 있는 그 바울이 거기 도착했다고 믿어서 성 바울만이 된 거죠. 이 성 바울만을 떠나 150km 정도를 항해해서 북쪽으로 시칠리아 섬의 동부 해안에 있는 항구 수라구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수라구사는 시라큐즈, 영어로는 시라큐즈예요. 미국에도 있는 도시죠. 그래서 여기에 도착을 해서 사흘을 지내게 되고 이탈리아 반도가 왜 장화 신은 모양 아닙니까? 장화 신은 모양의 발끝, 코끝이라고 그러나요? 발끝에 있는 레기온에서 또 이제 하루를 정박하고 지냅니다. 그리고는 이제 북쪽으로 남풍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돛을 피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약 325km 정도를 올라가야 보디올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이게 보통은 이틀이 꼬박 걸리는 길인데 항해길인데 하루 만에 이튿날 바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1세기의 여행자들은 로마로 갈 때 항해를 통해서 보디올까지 오면 보디올에서부터는 로마로 육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캄파니아 도로 그리고 더 유명한 거는 아피아 도로, 아피아 가도라고도 번역을 하죠. 그래서 아마 로마의 도로 중에 가장 잘 닦인 도로가 아피아 도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길을 따라서 한 200km 정도 이제 육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디올에서 바울과 일행은 일주일이나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죄수를 호송하는 사람으로서 빨리 로마로 가야 할 텐데 여기서 일주일을 머물게 돼요. 왜 보디올에서 일주일을 머물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디올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렇게 편만하게 증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들은 여기 보십시오. 14절에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보디올에서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청함을 받아, 그러니까 보디올에 있는 형제들이 부탁을 한 거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여기 일주일을 머물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마 이 보디올에 있는 형제들은 바울과 그 일행뿐만 아니라 누가와 아리스타고뿐만 아니라 백부장과 기타 여러 인사들을 극진하게 대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쳤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다 온 거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바다로 안 나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아마 백부장도 허락을 했고 여기서 좀 쉼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로마로 갔다. 14절에 그렇게 말하죠. 보디올 형제들의 환대는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바울은 로마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심정과 바울의 심정은 당연히 다르죠. 백부장은 이제 임무 완수다. 이제 그냥 가면 된다. 200km만. 올라가면 된다. 배 안 타도 된다. 변수가 없다. 바울의 입장은 주님께서 네가 로마에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어떤 신분이에요? 죄수의 신분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지난 2년 동안 겪어봐서 알지만 자기가 어떤 또 고초를 겪어야 하는지 이 죄수의 몸으로 그는 대략 그 생각을 하면 답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입장이라는 거죠. 이런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이제 거의 인접하게 된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보디올에 있는 형제들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을 맞이하러 내려온 거예요. 어디까지 내려왔나 하면 첫 번째 장소는 69km가 떨어져 있는 아피오 광장까지 내려왔어요. 지금이야 70km가 아무것도 아니죠. 차 타고 그냥 뭐 한 시간이면 가는 거죠. 그러나 이 당시에 그런 길이 아니죠. 어떻게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이 오는 소식을 알고 이렇게 내려올 수 있었을까? 일주일 있는 동안에 보디올의 형제들이 전갈을 보냈겠죠. 그들은 70km를 내려와서 아피오 광장까지 내려와서 바울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은, 두 그룹이 내려왔는데 또 한 그룹은 53km 로마에서 남쪽에 있는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이게 옛날에 삼관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뜻은 새 여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큰 그 거쳐가는 그런 좀 관문 도시 같은 그런 도시였을 것입니다. 로마의 형제들이 이렇게 멀리까지 영접을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울에 대한 로마 교인들의 존경과 사랑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어차피 기다리면 만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로마의 교회가 언제 세워졌을까? 누구에 의해 세워졌을까? 모릅니다. 그러나 로마의 교회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가능성입니다. 또는 바울이 소아시아와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 10여 년 동안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 바울에게 양육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운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바울은 이때로부터 3년 전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의 존재를 알고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존경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때까지 로마에 간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를 맞이하려고 70km를, 60km를 내려온 로마의 형제들을 봤을 때 바울이 느꼈을 그 감격과 감사는 우리가 쉽게 헤아릴 수 없는 것일 겁니다. 이런 것도 있겠죠.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마 거기까지 내려온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들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었겠죠. 바울 선생님, 저를 아십니까? 그때 에베소에서 당신이 복음을 전할 때 제가 에베소에 갔다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로마에 돌아와서 로마의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고 로마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도 들었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그 고난 속에서 소아시아의 많은 지역들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 아니 하나님이 여기 나는 여기밖에 못 봤는데 하나님은 저 다른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셨네. 내가 전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거를 느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또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흐르는 큰 주제가 무엇입니까? 환대입니다. 원주민들은 2주간 동안이나 광풍에 시달렸고 파손한 배에서 간신히 정말 생쥐처럼 물에 빠진 생쥐처럼 구출을 건져짐을 당한 이 276명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동정과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또 바울사도가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았고 보블리오의 부친을 열병에서 치유해준 그 일에 대한 결과이긴 하겠지만 멜리데 사람들은 정말 극진하게 바울 일행을 환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대를 통해서 바울, 지친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멜리데 섬을 떠나서 보디올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바울을 영접하고 일주일 동안이나 함께 교제하고 환대를 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이 일에 무슨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생각지도 못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바울은 얼마나 힘을 얻었을까요? 그 일주일 동안 바울은 많은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복음에 대한, 자기가 자랑하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은혜의 이야기들을 들려줬을 겁니다. 바울 덕택에 백부장 율리오까지도 보디올의 형제들의 극진한 환대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율리오,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보면서 이 사람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닌데 정말 특별한 사람인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보디올에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이 있다고? 그리고 이 사람을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주듯이 이렇게 대접을 하고 나까지? 내가 지금 호송하고 있는 죄수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존경심이 높아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의 사람을 지금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보디올에서 육로를 통해 로마로 갈 때 자신을 맞으러 온 로마 교회의 형제들을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먼 길을 내려와서 바울을 만나고자 했던 이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것은 바울에 대한 로마 교회의 환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긴 여정, 로마로 가는 이 긴 여정,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긴 여정, 그 가운데에는 스테반이 죽었고 야고보가 죽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는 이 긴 여정에서, 그리고 바울의 생애만 보더라도 이 긴 여정에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환대를 통해서 바울을 격려하시고 그 격려를 쏟아 부어주고 계십니다. 누가는 여기서 이렇게 기록한 거죠. 15절 하반절에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건 단순히 만남의 기쁨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들어가는 한편으로는 영광스럽지만 동시에 착잡하기가 짝이 없는 바울의 마음을 이런 일련의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괜찮아, 걱정하지 마, 확증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28장을 볼 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읽으셔야 하는 것이 왜 하나님은 멜리데 섬에서 원주민들을 통해 그리고 보디올의 형제들, 로마 교회 형제들을 통해서 이런 사랑과 섬김과 존경을 바울에게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쏟아 부어주셨을까? 답은 하나죠. 바울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로마로 호송되는 죄수의 신분이었던 바울. 자기가 얼마나 더 고통스러운 대가를 지불해야 할지를 또 생각하고 헤아리고 있는 바울. 그를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대를 통해서 격려하고 계십니다. 환대는 하나님의 격려였습니다. 이런 거죠. 바울아, 너 혼자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너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바울의 로마 여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당신의 종을 격려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방인 원주민들을 통해서 바르바로스라고 불리는 원주민들을 통해서 그 다음엔 보디올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 형제들을 통해서 이게 점진적으로 깊어지는 환대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세요? 환대의 성격이 로마로 갈수록 점점 바뀌고 있어요. 깊어지고 있어요. 처음에 멜리데에서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환대였다면 보디올에서는 영적인 교제가 더해진 환대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만나는 것보다 반가운 일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교회 형제들의 환대는 복음의 동역자로서 깊은 존경과 사랑이 담겨져 있는 환대였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바울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점점 더 오픈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은 그런 환대였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당신의 종들, 당신의 자녀들이 이런 집중적인 환대를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격려하십니다. 여러분이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살아가시면 반드시 이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 되게 센 말이죠. 반드시라는 말은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낙심과 절망과 비통함과 거절받음과 싸워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도 잊을 수 없는 환대를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환대 폭격을 맞았다. 뭐 요즘에 그런 말 쓰잖아요. 뭐라 그러더라? 돈줄 나게 하소서인가? 뭐 하여간 세상에서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쓰는 말인데 환대에 융단 폭격을 맞은 것 같은 어떤 분들은 저를 아는 분들이었고 제가 아는 분들이었고 어떤 분들은 제가 전혀 만나보지 못한 생전 처음 만나는 분들이었고 한 달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는 미친 듯이 저를 여러 사람들을 통해 환대하시는 경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생에.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거였죠.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렴. 때려치고 싶었으니까요. 때려치고 싶었으니까. 그 형제들의 환대 덕분에 그 환대를 통해서 저와 아내를 격려해 주셔서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내가 지금 설교할 수 있는 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거는 그때 그 환대 때문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대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환대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낙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또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환대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절할 만큼 환대를 받아보셨나요? 뒤로 넘어갈 만큼 우리는 그런 환대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환대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아낌없는 환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선교사님들에게 그저 한 1박 2일, 2박 3일 그저 오시면 좀 뒤로 자빠지게 만들고 싶은 환대를 하고 싶다. 그럴 만큼 그들은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고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분들이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먹지 못하는 것을 대접합니다. 저는 이 환대가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환대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육 간의 천배의 유익을 누리는 방식입니다. 저는 때때로 목사님들 전화를 많이 받는 편입니다. 연락을. 고만하고 싶은 분들이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시간으로 환대하고 돈이 허락되면 돈으로 환대하는 것입니다. 사족인데 그런 말들을 들으면 저분들은 무슨 사명을 가지고 저렇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들도 똑바로 해야 되는 건 그 말 하고 할게요. 왜 저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환대하고 격려하는 입장이 아니라 저렇게 이상하게 잘못된 방식으로 나쁜 역할을 감당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는 당연히 아니죠. 장로들 중에 그러하고 집사와 권사, 직분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 넘쳐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그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을 보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낙심에 빠져있는 한 성도가 여러분들의 환대를 통해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경험을 하는, 환대는 크신 하나님의 격려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환대는 결코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수고입니다. 너희가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주님 기억하셨으니까요. 그것이 환대입니다. 그 환대를 힘입어 바울이 로마에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환대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